이편을 굳건히 지키고 계셨던 이제 진짜 청년, 진청 교우님들이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주시고 계십니다. 이 모임을 예,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이 모임은 이제 신약성서에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지만 신약성서 전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들과 진술들은 다 에클레시아에서 있었던 그런 모임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에클레시아, 공동체, 교회에서 있었던 예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예언에 대해서, 바울 서신에서 기록되어 있는 예언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사실 예언은 구약성서에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익숙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신약성서에서, 그것도 바울이 쓴 편지에서 예언에 관해 말씀을 나눈다니 어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언은 신약성서에서도 그 의미를 보존하고 있으며 바울이 고린도 공동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서신에서 예언은 구약성서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예언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또 바울이 당면한 긴박한 갈등 속에서 평화의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전한다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언은 긴박한 갈등과 사회 속에서 그 역할을 합니다. 또 긴박한 사회 속에서 그 사회를 마주하는 공동체 구성원들과 교제하는 데에서 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에서는 바울이 고린도에 위치한 많은 교회들, 여러 교회들에 보낸 편지에서 환기하는 그 예언의 의미와 그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예언의 의미를 좀 상기해 보려고 합니다. 예언의 의미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예언은 무엇일까요? 예언은 소위 저희가 익히 알기로는 미래에 발생할 사건과 그 결과들을 미리 말하는 그런 스포일러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스포일러를 자처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니면 또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가장 그럴듯한 말로, 가장 그럴듯한 말로 포장해서 자신의 신의 자리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데 정당성을 부여하는 그런 신의 대리자인 것처럼 행세할 수 있는 자격증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회에서 인식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둘 다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쉽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서에서 말하는 예언은 무엇일까요? 예언은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사건과 그 사건의 앞으로의 움직임을 해석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건이자 행위 그 자체입니다. 또 예언은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풀이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이 나의 능력으로 과시되는 허울이 아니라 이웃과의 교제에서 함께 평화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우리와 하나님의 소통이라는 의미에서 이 의미를 일깨워줍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촉구한 이 예언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 본문 14장,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25절이 이 예언의 의미를 잘 보여줍니다. 근데 하지만 먼저 14장 1절부터 이어진 예언과 예언 주변에 있는 여러 장치들에 대해 살펴본 뒤 이 해당 본문으로 넘어가 면밀히 파악하고자 합니다. 14장에서 바울은 예언의 역할과 효과 그리고 그 기능에 대해 말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울이 예언을 말하기 앞서 방언에 대해서 말하며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면서 그 의미를 밝힌다는 점입니다. 바울은 1절 도입부에서 신령한 은사를 구하면서 동시에 예언의 능력을 구하는 데 더욱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2절에서 4절에서는 예언과 방언의 기능과 소통의 대상에 대해 말합니다. 이 대목에서 예언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며 덕을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로써 교회의 덕을 세우지만 반면 방언은 사람들과 말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알아들을 수 있고 자기에게만 덕을 세운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암호라고 보입니다. 교회에서 누구든지 해석할 수 없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자신의 전유물로 전락한 그런 암호 말입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는 세우다입니다. 여기서 세우다는 헬라어로 오이코도메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건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울이 실제로 천막을 치는 일에 종사했던 바울의 직업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활용해서 이런 은유를 사용했을 것이라 추측 가능합니다. 이런 은유는 고린도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신앙의 건축가들이 되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주체적 건축가가 되라는 촉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언과 방언을 비교한 바울은 5절에 들어서 이렇게 잘 정리한 예언과 방언의 차이를 뭔가 묘하게 비틀어 놓습니다. 바로 그 내용은 방언도 환영한다는 것입니다. 수신자들이 모두 방언으로 말했으면 한다는 바람을 5절에서 피력합니다. 이 내용은 어찌 보면 1절에 4절에서 말했듯이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면서 예언을 추켜 세운 바울의 모습과는 대비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1절에서 4절까지의 진술을 전복시키는 말은 아닙니다. 방언을 말하는 모든 사람들, 이웃 간의 관계를 지향하는 신앙보다는 개인의 덕을 위한 신앙에 몰두하는 방언 매니아들을 아예 무시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방언과 예언은 선악을 구분하는 이분법적 구도에 놓여있는 논쟁거리가 아니라 방언을 하는 신자들도 공동체의 유익을 고려하여 모두의 덕을 위해 필요한 예언에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렇다고 방언은 보조 역할로만 이해하긴 어렵습니다. 방언은 단순히 예언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교연 역할로만 신약성서, 그리고 바울서신 등장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방언 그 자체만으로도 당시 고린도 도시의 핫한 주제였습니다. 이러한 암시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드러납니다. 바울은 12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은사는 다양한 은사를 보장하는 것이고요. 은사는 성령의 선물입니다. 12장 4절에서 11절에서 그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공동의 이익을 거두기 위해 이 성령은 모두에게 선물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은사인데요. 은사는 본래 중국집에 가서,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중국집에 가서 메뉴를 모두 짜장면을 통일하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 다양한 메뉴를 시키는 것이죠. 이렇게 다양한 메뉴와 선택이 보장되어 있는, 다양한 가치들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가득한 식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지체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합니다. 교회는 본래 다양한 은사를 가진 지체들이 서로 유기적 관계를 이루는 신앙 공동체라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하지만 그 은사가 획일화되어서 단 하나의 은사만이 가치 있는 것으로 왜곡돼 받아들여진다면 성령의 선물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오히려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가치와 문화가 성령의 선물을 온전히 이해하고 발현하는 데 방해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는 현실을 말해줍니다.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으로 그랬습니다. 다양한 은사들이 평등하게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은사의 우열을 가르며 공동의 이익이 아니라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일하는 능력으로 전락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방언이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암시는 12장 7절에서 11절에서 다양한 은사를 성령이 하신 일로 우열을 명시하지 않고 설명하는 대목에서 드러납니다. 또 12장 27절에서 31절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진정한 가치와 역할을 말하면서 모두가 사도이고 예언자이고 다양한 은사가 동등한 관계로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말하는 대목에서 드러납니다. 다양한 은사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며 교제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이 교회가 그 고린도 교회들에서 진정하게 구현되기를 바라는 바울의 권면이 매우 절박해 보입니다. 다시 이제 오늘 말씀 본문으로 들어오겠습니다. 14장 7절에서 12절 대목에서는 소통에 관해 말합니다. 방언은 소통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전투에 비유합니다. 전투를 준비하는데 분명하지 않은 이 나팔 소리가 무슨 소용이며 분명하지 않은 소리가 연주에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지 아주 비관적으로 내다봅니다. 소통 불가능. 이것은 바울이 비판하는 방언의 핵심 영향 중 하나입니다. 본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지체들 사이의 소통과 유기적 관계가 그 핵심이라는 관점에서 비롯된 비판입니다. 바울은 기독교의 언어와 진리가 교회의 유익, 그리고 나만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소통하면서,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사건 속에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 따지는 그런 방언 중심의 종교의 행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방언만 고집함으로써 방언의 은사만 활용할 수 있는 개인의 이익에 대한 관심에만 머무르지 말고 세상과 소통하고 그 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도모하라는 뜻을 은연중에 내비칩니다. 방언이 지배하는 고린도 교회들 사이에 이 위기를 돌파할 가르침으로 바울은 바로 예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진정한 가치와 역할은 앞서 읽은 14장 20절에서 25절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바울은 생각하는 데에는 어린이가 되어야 한다고, 어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바울은 이사야서 28장 11절에서 12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교회 교우들에게 주신 이유에 대한 근거를 밝힙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25절에 비추어 보자면 이사야서 본문은 28장 9절에서 13절을 확장하여 그 메시지가 맞닿아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생각하는 데 어린이 되라는 이 바울의 말과 이사야서 28장 9절에 젖된 아이들은 상통해 보입니다. 그 의미와 의미 상통해 보입니다. 또 13절에서 뒤로 넘어져서 다치게 하시고 덫에 걸려서 잡히게 하려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사야서의 대목도 고린도전서 14장 25절에 엎드려 경배하는 그들과 상통해 보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예언의 메시지에 경청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지적하면서 비판합니다. 바울 역시 고린도 교회들의 태도가 예언자 이사야가 당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와 비슷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사야서 28장을 인용했습니다. 재난이 닥쳐도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떤 죄가 들이닥쳐도 죄받기에 벌받기에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린도 교회들의 교우들도 여러 일들로 교회의 방향성과 가치들을 희석시키는 혐의에 대해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벌을 받아도 마땅한 교회에 벌을 안 받을 수도 있는 한 가지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 대목이 바로 24절부터 등장합니다. 24절에서 바울은 한 가지 가정을 합니다. 바로 모두가 예언을 하면입니다. 모두가 예언을 하면 각 사람의 숨은 마음이 드러나고 그래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라고 선언할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고백은 교회 교우 모두가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죄에 대한 공모 혐의를 모두 토해내는 진솔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자신을 비우는 행위입니다. 또 이 고백을 통해 내 안에 가득 차있던 기존의 가치들을 뉘우칩니다. 또 자신 안에 가득했던 가치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우들과 교제하는 유기적이고 공생하는 가치가 유익하다는 것, 앞으로의 나를 그 가치들로 가득 채울 것을 선언하는 그런 중대한 고백입니다. 예언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25절을 통해 예언의 역할과 그 의미에 대해 이렇게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목만 봤을 때 방언과 비교되는 방언, 그 너머의 은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방언으로 획일화된 은사 문화 속에서 다양한 은사가 골고루 퍼질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예언을 통한 세상과의 소통을 도모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예언의 의미를 좀 더 확장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질문이 필요합니다. 당시에 어떤 갈등들이 있었길래 바울은 이토록 절실하게 예언을 촉구했을까요? 왜 바울은 예언을 통해 공동의 덕을 세워서 교회 교우 간의 끈끈한 유기적 관계를 절실히 필요해 했을까요? 이제 고린도 도시에 있었던 갈등들에 대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들에서 있었던 갈등들을 살피면서 이 해당 본문을 분석할 때 해당 본문에 등장하는 대상의 관점을 좀 빌리고자 합니다. 바로 이 대상은 바로 24절에 언급되는 갓 믿기 시작한 사람들. 표준 세번역에서는 초신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초신자, 20절에서 25절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등장 인물 그룹인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바로 믿는 사람들, 딴 나라 사람들, 외국인이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입니다. 갓 믿기 시작한 사람들, 초신자입니다. 이렇게 네 분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딴 나라 사람은 이사야서 인용문에만 등장하고 또 믿는 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믿는 자들은 예언하는 사람들이며 믿지 않는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 신앙과 무관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근데 주목할 것은 이제 갓 믿기 시작한 사람들, 바로 초신자입니다. 이 초신자, 이 그들은 이제 막 교회에 유입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당시 고린도 도시 여러 문화들이 교차된 존재, 다양한 도시 문화에 익숙한 존재였으리라 충분히 추측 가능합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아마 고린도 교회 안에서 갈등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하고 가까이서 경험하고 고린도 교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경험했을 다른 길에서 경험했을 사람들일 것입니다. 또 가장 가까이서 목격한 이제 가장 갈팡질팡하겠죠. 가장 갈등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내면의 갈등이 가장 많은 갈등의 담지자, 또 교회 안에서도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갈등의 담지자였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갈등들이 있었을까요? 대표적으로 우상숭배, 10장에서 등장하죠. 10장에서 진술하고 있는 우상숭배와 또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성만찬, 그리고 16장에서 말하고 있는 문안인사가 그러합니다. 갓 믿기 시작한 사람들, 초신자의 관점으로 한번 이 두 사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고린도 도시의 탄생 배경을 살펴봅시다. 고린도 도시는 기원전 146년에 로마에 의해 초토화됩니다. 고린도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남성들은 전쟁에서 죽거나 학살당했으며 여성들과 아이들은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고대 그리스의 도시 중 하나였던 고린도는 처참한 종말을 맞이합니다. 그 후 기원전 44년에 로마는 고린도의 식민도시를 건설합니다. 익히 알고 있는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이 도시의 효율적인 행정체계를 이루면서 경제적 착취를 용이하게 했습니다. 고린도는 동부에 위치한 제국과의 무역을 담당하는 도시로 성장하고 또 거주민들이 사라진 이 도시에 전쟁으로 모든 거주민이 사라진 이 도시에는 로마의 퇴역 군인들과 해방 노예들이 보내집니다. 이제 고린도는 새롭게 탄생한 로마 제국의 문화와 헬레니즘 문화가 서로 교차하는 신도시로 발돋움합니다. 이런 고린도 도시에서는 우상 숭배가 정말 만연했습니다.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미와 사랑의 여신이죠. 아프로디테. 이 아프로디테의 신전과 또 수학의 여신, 그리스 신화에서 수학의 여신이라고 말하고 또 올림포스의 열두 신의 하나라고 불리는 데메테르, 이 데메테르의 신전. 이러한 그리스 신전들, 이 지성소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헬레니즘 문화는 계속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 똑같은 신전에서 이 그리스 신들을 모시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모시는 이 신전에서 로마 제국은 아우구스투스의 신상을 설치해서 로마 황제 숭배 제의를 함께 드렸습니다. 이러한 황제 숭배는 정말 만연했습니다. 황제 숭배는 속주 귀족들의 정치적 측량을 넘어선 종교로 자리했습니다. 적어도 고린도 도시에서는 확실합니다. 황제 숭배 제의는 아우구스투스의 권명과 고린도 도시가 속해 있는 소아시아 지역의 속주들의 자발적 종교 행위를 통해 장려되고 뿌리를 내렸습니다. 로마 제국의 권력은 이러한 황제 숭배의 종교적 힘을 바탕으로 견고히 세력을 유지했고 종교로, 문화로, 윤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러한 황제 숭배는 또 길드 차원에서 더욱 장려됐습니다. 여기서 길드는 사조직이지만 도시의회 차원에서 장려됐으며 누구도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일종의 의무가 부과된 집단이었습니다. 길드는 철저히 수직적 피라미드 관계로 후원자와 피보호자 관계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후원자와 피보호자 관계는 특히 식탁에서 밥을 먹는 이 식탁에서 그 진가를 드러냅니다. 황제 숭배에 바쳐진 이 희생제물들, 이 희생제물들을 기를 차원에서 먹을 수 있게 각 황제 숭배, 우상 숭배 제2 후에 각 길드에게 분배됐습니다. 이들의 식탁은 계층에 따라 구분되어 있었고, 후원자 귀족이 먹고 남은 희생제물을 이 계층 순서대로 먹어야 했습니다. 이 가장 마지막 순서에 배정된 사람들은 얼마만큼 먹을 수 있을지, 음식이 얼마큼 남아있을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도시에서 삶을 영위하려면, 사람답게 살고자 한다면, 목숨을 유지하려면 필히 길드에 속해져서, 길드에 가입해서 황제 숭배의 희생 제물을 먹으면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길드 안에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수직적 관계로 구성된 길드는 후원자의 입맛에 따라 운영됐고, 그 속에서 모두의 권리는 고려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눠 마시는 주의 만찬, 성만찬, 이런 식탁을, 공동식탁을 차립니다. 교회에서의 식탁에는 계층에 구애받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동등하게 먹고 마심으로 나눴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모임이라며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여기서 모시고 있는 후원자는 길드에서 모시고 있는 가장 유력한 귀족이 아니라 이집트 땅에서 해방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개자로 보내신 그런 야훼 하나님이 바로 이 후원자였습니다. 야훼 하나님의 후원의 기쁨을 만끽하며 공동체를 유지합니다. 길드의 후원자는 귀족, 교회의 후원자는 야훼 하나님, 길드의 음식은 진멸을 기념하는 황제 숭배의 희생제물, 교회의 음식은 우리의 죄를 위해 기꺼이 죽으신 그리스도의 몸과 피. 이러한 길드의 문화에 익숙했던 갓 믿기 시작한 사람들, 초신자들은 교회에 와서 많은 갈등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했으며 실제로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을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에 대항하는 교회의 성만찬은 이렇듯 로마 제국 문화와 적대하는 전복적인 메시지를 함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문안인사입니다. 문안인사는 고린도전서를 포함하여 보통 바울이 편지를 마칠 때 사용하는 인사구입니다. 제가 익숙하게 읽고 있지만 이는 사실 반체제적인 인사입니다. 왜 반체제적인 인사인지 알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우상숭배를 통해 음식을 나눴던 이 길드의 모임, 이 길드의 모임에 속한 사람들의 일과를 한 번 더 살펴봐야 합니다. 이 길드의 일과를 다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길드는 후원자인 귀족의 은혜로 말미암아 존재했습니다. 이 귀족들은 저녁 식사를 주최했고, 이 저녁 식사에서 희생제물을 이제 나눠 먹습니다. 그것이 하루의 일과의 시작입니다. 이 저녁 식사를 이렇게 마무리 합니다만 여기서 끝난 것은 아닙니다. 다음날 꼭두 새벽까지 일과는 연장됩니다. 이 길드 안에서 밤늦게까지 귀족의 입맛에 따라 먹고 마시고, 늦게 일과를 끝냈을지언정 길드 안에서 가장 하위계층에 속한 피보호자들은 꼭두 새벽에 후원자 귀족의 집 대문 앞에 가야 합니다. 왜 가야 했을까요? 바로 문안인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이 문안인사의 선착순으로 경쟁하기까지 했습니다. 먼저 대문 앞에 가요. 귀족의 후원자 대문 앞에 가야 그것이 충성심을 증명할 수 있는 또 구분이 됐습니다. 그렇게 경쟁을 했습니다. 이것이 후원자 귀족에 대한 충성을 증명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귀족의 눈에 띄어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고린도 도시의 일반적인 문안인사 문화는 이렇듯 수직적 관계에서의 귀족에 대한 마땅한 감사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작성한 편지를 보면 바울은 문안인사를 누구에게 하는가요? 바로 모두에게 합니다. 교회에 속한 모두에게 합니다. 문안인사의 대상은 길드에서처럼 특정 귀족이 아니라 교회교 모두입니다. 교회에 속한 모두가 감사의 대상입니다. 바울은 평등한 가치를 일깨워주는 의미로 문안인사, 이 문화를 이렇게 전유했습니다. 바울의 편지에서는 문안인사에 의해 시작된 갈등들을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문안인사 문화는 분명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간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 의해 지적받았을 것입니다. 충분히 상상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로마 동시에 길드와 교회, 결코 화합을 할 수 없는 두 관계는 서로 적대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 그러한 적대 관계를 진술하고 있으며 이러한 적대의 유익을 이끈 믿지 않는 사람과 갓 믿기 시작한 사람은 교회 교우 모두가 예언을 한다면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할 것이라고 바울은 화권합니다. 이렇듯 예언은 개인의 이익과 수직적 관계를 통한 착취와 폭력으로 살아가는 생활 양식의 패배를 선고합니다. 예언은 평등한 가치를 지향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일깨워줍니다. 그런 예언은 사회가 앓고 있는 갈등으로 인한 아픔을 일깨워주며 갈등의 징조를 발견하여 참된 하나님의 메시지로 그 일을 마주하라는 신앙의 결정체로 요청됩니다. 예언은 그렇게 우리에게 시대의 갈등을 발견하라는 촉구를 던집니다. 아니,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저희는 수많은 매체를 통해 정말 쏟아지는 소식들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시대를 표상으로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무엇이 갈등의 원인이고 원흉인지 발견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니, 발견하는 건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2000년 전에는 갈등의 원인을 황제 숭배와 황제의 폭력 통치 때문이라고 단순 명료하게 말할 수 있었을지언정 지금은 그게 불가능해 보입니다. 너무나 많은 이해관계와 체제, 문화들이 교차해 있어 개혁의 대상, 혁명의 대상을 명료하게 지적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화 기생충에서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중이 사라진 시대라고 모두들 말합니다. 모두가 민중이 사라진 시대라고 말하지만 저는 엄밀히 말해서 민중이 감춰진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뭐 과거에도 마찬가지였겠지만 그나마 민중이 어느 정도 고정된 실체로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유동하는 민중, 상황에 따라 처소를 매번 옮기는 존재이므로 고정된 실체로 어떻게 파악하고 식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오늘날 이 사회가 그러한 사회입니다. 집을 가질 수 없는 사회, 비정규직 취직이 당연한 사회, 학자금 대출이 높게 쌓여서 나의 삶을 가로막을지라도 그것이 당연한 사회, 학자금 대출 몇천만 원을 쌓아놓고 사회에 입성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 이렇게 당연한, 이런 현실이 당연한 사회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삶을 구축하기보다는 부자들의 삶을 모방하는 기회로 하여금, 모방하는 작업으로 하여금 삶을 영위해 나갑니다. 이 사회 구조 자체가 그런 모방 문화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본가들의 삶을 충분히 모방할 수 있는 SNS,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이 되겠죠. 그리고 저가 항공, 그리고 많은 옷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그것을 구매하는데 꽤나 괜찮은 삶을 살아간다는 망상으로 저희는 그렇게 그곳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청년들과 가난한 사람들 역시 올리브영, 익숙하죠? 올리브영과 스타벅스, 타워팰리스의 상가들, 롯데타워의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난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을 작동케 하는 기업 자본가들은 땅값을 폭등하게 하고 손쉽게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는 제도와 힘을 확보하면서 유지합니다. 이에 기업의 상품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을 노동자로 취업하게 하면서 노동자들을 모순의 감지자로 양육하려는 작전을 은밀하듯 공공연하게 확립합니다. 내 것이 없지만 내 것이 없는 게 당연한 사회. 그럴듯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 삶을 유지시키는 문화와 체제가 은밀한 곳에서는 내 삶을 오히려 갉아먹고 있는 사회. 은밀한 곳에 숨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기 꺼려하는 주체들이 그들이 만들어낸 시계와 중력에 따를 수밖에 없도록 그 속에서 발생한 고통으로 서로의 탓을 할 수밖에 없도록 투쟁의 전선을 혼란시키고 있는 사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쟁하지만 전망이 보이지 않는 이런 최악의 사회 속에서, 이런 사회 속에서 예언의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식별되었지만, 육안으로 식별되었지만 알 수 없는 문제들, 오히려 아직 식별되지 않은 문제들, 저희가 당면한 수많은 사회 문제는 원인을 숨긴 채 요란한 소리를 지르며 모두를 공포에만 떨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저희 예언하길 열망하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언하길 열망합시다. 우리가 시대의 위기 속에서 원인은 분명히 찾을 수 없지만, 그것이 가로막혀 있지만, 바울이 말하는 어른같이 시대의 갈등을 해석하고 비판할 수 있는 힘을 가집시다. 이 힘으로 인간다운 삶을 방해하는 노동시장과 그 때문에 괴기하게 운영되고 있는 우리 곁에 당연한 시스템들에 딴지를 겁시다. 특정 계급에만 유익한 노동시장과 시스템이 아니라 모두가 유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초석을 제기할 수 있는 예언, 그 예언을 저마다 잘 발휘하여 모두에게 유익하고 공생하는 가치가 실현되는 지혜, 이러한 새로운 지혜를 제시하는 선한 살림 교우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